예, 오늘 또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핍박받는 신부를 변호하다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예,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포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는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봤던 말씀들을 좀 보면요. 조금 앞에 내용을 보면 신부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막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한 긍휼의 마음,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이렇게 막 일어났습니다. 예,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가서 6장 4절로부터 10절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 전체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연약하고 미성숙한 자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아가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신부가 주님과 성숙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신부를 양육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이제 섬김의 계절이 지난 후 섬김 받고 했던 계절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나고 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안에서 신부를 적극 지지하고요. 다른 한편은 신부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삶이 열 가지 영역으로 나타나는데요. 열 가지 영역으로 보면 신부를 존경하게 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변호해 주고요. 또 예수님도 신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려고 복을 주시고요. 또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신부를 직접 변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분별력이 있는 신자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섬김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두 부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지지하는 부류, 하나는 야유를 보내는 부류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요? 신부를 지지하는 부류의 말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공교한 장식을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는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메이었구나 이랬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예수님일까요? 누굴까요? 예, 조금 어조가 다르죠? 요게 분별력이 있는 신자들이 신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요건 잘 표시해 놓으세요. 어떤 데는 뭐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조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 본문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뭐가 특별하다고 난리야? 뭐 이런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 숨어 있는 내용이. 자, 그런데 이런 비아냥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진실한 성도들이, 신자들이 즉 변호해 주는 내용이 지금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6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신부를 변호해 주고 또 신부에게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항상 진실한 자들을 세우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쫓는 신부를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주님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실한 자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른 기준을 보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른 기준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신부에게 주신 많은 확증들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예수님의 열 가지 미덕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들도 신부 안에 있는 열 가지 미덕을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신부의 열 가지 미덕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과 조금 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뭐 지나갔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신부를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는데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요. 이 구조가 다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히 나요. 차이가 분명히 나는데 이런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신부를 칭찬할 때 어디서부터 칭찬하는가 하면 머리서부터 칭찬해요. 머리털, 뭐 눈, 입, 뺨,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터 해서 올라와요. 여기 칭찬은. 잘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이 구문을 대조해 보면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에서부터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내려가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래서부터 올라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이와 반대로 본문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의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칭찬이. 네, 그래서 아 이게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어요. 화자가 달라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신부의 사역을 보고 뭐예요? 신부의 어떤 일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칭찬해요.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저 뭐 기적을 나타내네. 야, 놀랍네. 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든지 사람이 뭘 잘하면 야, 글씨도 잘 쓰네. 공부도 열심히 하네. 뭐 이렇게 우리는 해요. 뭘 주로 해요? 업적을 칭찬해요. 아, 저 사람은 사업 수단이 있어. 그래서 잘해. 재능도 있어. 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사람을 칭찬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뭘 칭찬하는가 하면 우리의 성품을 칭찬해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성경을 구제 비교해 보면 달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내부적인 성품, 인격을 칭찬하고요.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걸 칭찬을 해요.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은 우리의 애적인 사역을 평가하는 모습이 여기 딱 대조에 나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주님께서 이러한 열 가지의 성품을 보실 때 우리는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를 성숙해 하기를 바라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우리 칭찬한 내용을 보면 아, 주님은 이걸 기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거룩함과 그 열매를 위한 실제적인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열매인지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 7장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고 있으며 지금 7장 6절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진실한 자들이 지금 술람미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1인칭이나 3인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왕으로 언급이 돼요. 이렇게 왕으로 언급되는데 그 다음에 7장 8절에서는 1절과 다르게 내가 라고 인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1인칭으로도 나타내고 3인칭으로도 나타내는데 여기에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3인칭이란 말이에요. 3인칭 그 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자 넘기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귀한 자에 따라 왕에 따라 뭐 이런 거예요. 자 누구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신부를 지금 칭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부의 고귀한 품성이라든지 왕족에 걸맞는 그러한 성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줏빛 머리털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줏빛은 뭐예요? 왕족들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옷감장수인데 무슨 색깔 옷감장수 했지요? 자주장사 이랬잖아요. 그거는 왕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 거예요. 왕족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혹은 이 문화가 자줏빛 그러면 아 이건 귀족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이 거듭난 자의 이 신부를 왕족의 혈통을 갖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발을 신은 신부의 다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은 신부의 다리. 이거는 뭘 말합니까? 복음을 말해요. 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예. 에베소서에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리. 복음을 전하는 다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서 그녀의 성공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은 복음을 예배하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라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사야 52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이 밟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된다. 요사서 1장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신발은 부와 명예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가난한 자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게 맨발로 다녔어요. 그래서 맨발은 수치와 가난과 굴욕을 상징했는데 이 신부는 어떻다고요? 신발을 신었어요.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지요. 우리가 점점 신앙이 자라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이렇게 복음을 자꾸 나누어지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히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어떻다고요? 야, 나만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이 즐거움을 저 사람도 알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우리 많이 놓쳤어요. 그런 열망들을 많이 놓쳤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는 지금 이 열망이 막 속에 그 생명이 막 가득하니까 어떻다고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본 거예요.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으라 안 그랬으니까 하여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뭐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지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충만했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어떤 은혜가 넘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부의 넓적다리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넓적다리 이러면 여자분들 뭐 넓적다리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뭐 성경에 그걸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데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넘쳐서 힘차게 걸어가는 힘,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화반석 기둥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다리는 튼튼하고 강하다는 거지.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넓적다리는 둥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부의 힘을 전달하는 강렬한 근육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이 넘쳐나는 거. 자, 그래서 강인한 근육은 수많은 단련을 통해서 이제 발달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강건한 신앙의 발걸음은 공교한 장인이 만든 구슬개미처럼 귀한 것으로 이제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튼튼한 것을 이제 칭찬하고 다 사람들이 아, 나도 저런 다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 어떤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장인이 만든 구슬개미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랬습니다. 좀 그렇지만 하여간 제 이미지니까요. 자, 배꼽은 뭡니까? 배꼽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양분을 이렇게 받는 탯줄이죠. 네, 탯줄이. 밖에 나오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묶어놓고 나중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그 흔적이 뭐예요? 이제 배꼽인 거예요. 배꼽인데 여기서 말하는 배꼽은 뭡니까? 하여간 어떤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통로였다는 거죠. 통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간 시간, 이렇게 성장해간 기간, 그래서 배꼽이 엄청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안에 우리의 모습을 형성해가는 그 세월을 가리키는데요. 둥근 장 같은 배꼽이라는 것은 건강한 배꼽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실조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아주 크고 둥글다고 얘기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둥근 잔 했습니다. 이거는 풍족한 영양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음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잘 섞어놔서 어떻다고요? 아주 다양한 이렇게 영양분이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섞은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균형 잡힌 영적인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좋은 영적 기반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우리 신앙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막 힘차게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문제 터지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굳굳하게 전혀 요동치 않고 이렇게 단단히 서서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신부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거죠. 그 영적인 진리들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 많은 연단과 가정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잘 대처할 수 있고 이 생명으로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지식으로 잘 설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냥 하나님께 열정만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굳굳하게 튼튼한 말씀의 기초의 역량이 서서 그 말씀대로 강건하게 서는 어떤 모습을 지금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했습니다. 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추수에 예비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밀단을 어땠습니까? 그 지금은 그 콤바인이나 이런 걸로 추수를 해요. 근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낫으로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놔요. 이렇게 묶는데 뭐 시골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저기 그 볕집 같은 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묶어요. 이렇게 묶어 하는데 그러면 약하지요. 그래서 꼭 이게 단을 묶어야 됩니다. 들고 가서 타작해야 되고 갈 때까지 말리고 타작할 때까지 이게 튼튼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을 꽉 잘 묶어요. 묶는데 저게는 뭐로 표현한가 하면 백합화로 이렇게 둘렀다는 거예요. 백합화로 둘렀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백합화는 힘이 없지만 지금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상인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밀단은 추수기에만 생성되는 풍성한 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풍성한 수확을 지금 임신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나오는 이 추수 아기지요.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신부가 지금 이 속에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속에 그 많은 잉태의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임신해서 이렇게 추수하는 이런 어떤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지금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것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면 수많은 영혼을 잉태하지요. 그렇죠? 수많은 영혼을 살려요. 그 예전에 봤는데 좀 가끔 동영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영국 뭐 조지아주 몇 번 거리 뭐 전도자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그런 동영상이 언제 누가 한번 보냈더라고요. 봤는데 그 사람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평생 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 당신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만 길거리에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고 이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는요 참 우울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떤 이렇게 세월이 좀 지났어요. 세월이 좀 지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된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거리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서 나에게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게 내게 찔려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내가 어느 거리에서 그 나이 든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충격을 먹고 자기가 그날부로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쫙 퍼진 거예요.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막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복음을 전한 그 노인은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 노인은 이렇게 한 사람도 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딱 결산을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즉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열매들이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열매 맺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면 수수할 일꾼으로 된다는 거지요. 그걸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신실한 사람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을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본 거지요. 그렇게 우리 준비되십시다. 자,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건 지난번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저질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영양분이 충분한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신부는 자신이 낳은 추수한 사람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라서 안 나오죠. 근데 여기 신부의 유방을 얘기하는 거는 암사슴의 쌍태 새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살 정도 된 그런 어린 사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렇게 새끼를 잘 낳고 이렇게 튼튼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쌍태는 뭐지요? 보통 한 마리씩 낳고 그러는데 두 마리 낳았다는 거죠. 이거는 갑절에 양육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8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누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신부는 지금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은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자,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신부를 좀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 옹호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부류는 칭찬하고 있고 한 부류는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진실한 자들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목은 성경적으로 승복하거나 또는 반대로 버티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은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런 이미지예요. 자, 그래서 대적하는 목 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했는데 저게 뭐예요? 교만하여 느린 목 이랬어요. 쭉 뺀 목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교만한 표현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뭐라고요? 어떤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이 두 가지를 표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신부는 어떻다고요? 목은 사화망대 같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이 목이 좋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신부는 상아망대 같다 그랬는데 상아는 아주 귀한 물품이에요. 아주 비쌉니다. 아주 그러니까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귀하고 비싼 상아 망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신부의 결단은 상아 망대 같이 귀하며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강한 결단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단이 딱 서 있다.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주님께 조금 더 빈틈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쉽게 그냥 사람에게 홀려서 막 넘어가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신부는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4절.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못 갔고 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좌우지간 가서 봐야 되는데 가서 보지 않고 그냥 전해진 말만 우리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눈은 뭐예요? 주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을 말,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신부는 날카로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리고 뭐가 정의고 뭐가 복음이고 이런 거, 뭐가 거짓 복음인지 이런 걸 잘 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신부의 눈을 비둘기의 눈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못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헤스본의 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못이라고 그랬는데 이 못은 아주 맑았던가 봐요. 다른 데는 이게 진흙탕 있는 건데 아주 맑고 땅 바닥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아주 투명한 연못이 그 연못인가 봐요. 그래서 귀족들이 거기에다가 별장을 짓고 이랬었어요. 아, 그 물이 좋으니까 이제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호수가 있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밑바닥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바라볼 마음 없죠. 근데 밑바닥이 아주 맑고 그냥 바닥까지 모래 알갱이 다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관심도 더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거예요. 자, 다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를 뚜렷하게 보고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상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는 다른 해석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한때 귀족의 성이었던 헤스본에서 바다란 민문의 맑은 물을 가진 그가 휴양지로 이렇게 유명했었습니다. 넘기시고. 자, 네 번째, 4절 뒷변.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코는 이렇게 분별력을 말합니다. 눈도 분별력을 말하지만 코도 분별력을 말합니다. 왜요? 냄새를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냄새 맡으면 이게 또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망대는 이렇게 보초서는 망루잖아요. 망루. 자, 그런데 방위를 제공해 주는데 신부의 코는 그 시리아 지역 다메섹을 향한 방위용 망대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유다 왕국 북쪽에 위치해 있는 시리아에 접하고 있는데요. 신부는 자신의 최대적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바로 우리가 레바논이고요. 거기에 언덕이 있어요. 이렇게 골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언덕 너머에 다메섹이 있거든요. 이 다메섹이 자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대를 이렇게 지어놨죠. 그래서 이 신부는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잘 알아요. 망대가 있으니까 적이 오는 걸 딱 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군을 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열심인 성도를 깎아내리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런데 알고 보면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는 것에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기는 교회를 지키게 한다 그러는데 어떻다고요? 도리어 교회를 흐트러요. 여러분 우리 여기 관내에 어떤 큰 교회가요. 지금 분쟁이 심해요. 그 담임 목사님을 몇 년 전에 이렇게 그분이 이제 한 2, 3년 하면 은퇴하는데 은퇴하게 되면 또 뭐 원로 목사 대접해야 되고 이런 게 막 뭐 하니까 이렇게 그냥 며칠 있어 주동이 돼서 이렇게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라 그랬어요. 그분 가셨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목사님을 그래도 목사님을 우리 해야 된다 하고 목사님을 옹호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반대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 부류가요 계속 있는 거예요 안에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딱 나타날 부류예요 이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후임이 왔는데 어떤 또 그 후임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게 딱 또 드러났어요 지금도 계속 서로 이제 분쟁을 해요 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원수가요 지금 사람들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야망에 있는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야, 교회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냐? 그럴 바에는 그냥 용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거나 교회가 흐트러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다메섹의 망대, 레바논의 망대에 갔다 한 건 그 신분은 어떻다고요? 비난이 와도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비난받아도 어떻습니까? 절대 대적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신부는 그런 것을 잘 간파하고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걸 잘 누가 적인지 잘 알고 지금 있는 어떤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자,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자, 신부의 머리는 생각의 삶으로 아름다운 갈멜산 같이 강력하다. 신부의 머리는 고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갈멜산과 같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영적 전투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나눌 거예요. 금요 기도회나 이때에 나눌 건데,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요, 별의별 게 막 들어와요. 귀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들어오고 만지는 걸 들어오고 옛날 기억이 또 떠올라서 오고 어둠의 세력이 그걸 자극시켜서 또 일어나게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멍청하게 놔두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그냥 멍하게 놔두면 뭐 곳곳에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 생각들이 주로 어떤 생각입니까?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안 좋은 추억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딱 붙들고 이제 엮여가요. 그래서 화를 막 낸다든지 막 미워했다든지 막 짜증을 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가요.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생각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딱.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길 가다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딱 붙들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님께만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고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여러분이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갈망하고 또 그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생각을 붙들지 않아요. 생각을 내가 딱 붙들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 휘류에 다 흘러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생각을 사로잡으려면 한참을 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 금식해야 그 생각이 잡히려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맨날 연속극을 봐보세요. 머리가 혼란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으라 하면요. 아주 힘들어해요. 왜요? 그냥 연속극 보면 어떻습니까? 스크린이 그냥 알아서 막 지나가 주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의지로 봐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을 방치했으면. 근데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그런 것을 차단하고요. 우리가 붙들 것만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신부는 이 생각을 어떤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진리를 향하여 또 주님을 향하여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머리털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자, 그래서 지금 머리털이 중요한데 여기에 머리털은 이렇게 자줏빛 같은 신부의 머리털, 그걸 뭐래요? 왕족을 비유하는 거죠. 너는 왕족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자, 신부의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주님께는 영광이죠. 그래서 이 신부의 헌신, 그 신부가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할 때 주님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관심 갖지만 그 연약한 성도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매여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길만 잠깐만 줘도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마음이 쏙 빼앗기는 그런 것도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지금 예루살렘 여자들이 평하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한 분이지만 그분의 신부에게는 아낌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또 잠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매이게 만드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다니엘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욥, 모세, 그리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신부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신부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자, 6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자, 넘겨주시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신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행순하는 자들이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여인을 신부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예수님의 마음은요. 신부에게 빼앗겨 있죠. 그래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너무나 즐겁다는 거죠.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표현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 신부에게 지금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기쁨을 주는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은 경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 그런 이렇게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예. 복음성가인가? 찬양인가? 예. 하여간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뭐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의 마음이 그 신부를 바라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매는 신부에게는 달고도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신부의 열매도 주님은 달고 즐겁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부가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걸 볼 때 너무나 달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뭐라고요? 즐겁다. 그 신부가 자라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못 느끼죠?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대 그렇게 말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사랑하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내가 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올라가시는 거죠. 이제 이런 모습들인데 주님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준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를 오해하는 게 많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 뭐 다섯, 여섯 살 때는 자기가 하란 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엄마 미워 이러면서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사랑해서 하는 얘기를 잔소리를 여기죠. 결국은 언제 합니까? 자기가 부모 입장이 된 자리에 가서야 깨달아요. 아, 정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때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숙해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요. 아직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숙제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은 주님께 포도주보다 더 위대하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은 이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은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이롭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사랑보다 너 사랑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 표현이 지금도 유효하지요. 더 성장해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신부 온전한 신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은 더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요. 자, 심지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요, 죄와 씨름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은 주님께 달콤하고요, 우리의 얼굴은 주님께 사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 5절에 얼굴이 검다고 흘겨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가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거지. 하나님 마음 변화 없어요. 근데 점점 성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에 대등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신부가 돼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딸들이 자라가지고 엄마랑 이제 뭐 대화도 돼. 심정을 나눠. 그 부모들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예. 저는 딸이 없어, 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딸은 뭐 이렇게 기쁜 얘기를 안 하지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해도. 아들이 있었으면 좀 어떻게 좀 얘기할 텐데 아들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예, 저 기쁨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점점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저게요, 저렇게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요, 안 내다보고 그 구경만 하고 멀뚱멀뚱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요? 그 손을 내밀어서 붙들려 보려 하는데 눈도 안 줘. 두려워서. 그 예수님 떠나가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을 어떻다고요? 그냥 너를 보고 싶다. 너 목소리 좀 듣고 싶다. 이러면서 막 다가오는 거지요. 예, 그렇게 주님이 저런데 이제는 신부가 어떻다고요? 저런 과정을 다 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임재로 떠나가도 환란이 있어도 비난해도 박해해도 끈덕지게 그 비둘기 눈 같은 거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좀 뒤를 이제 달려갑니다.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했습니다. 자, 앞에서 5절까지 예루살렘 여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신부의 영적인 성숙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종려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자,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요 아주 뚝 서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승리와 정복의 표징이에요. 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 종려나무는 가뭄 속에도 번창해요. 비가 안 와도 잘 자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뿌리가요 엄청 깊이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이제 이렇게 옆으로만 퍼지지만 이 종려나무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이제 먹으면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깊숙한 곳까지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아주 승리의 또 정복의 표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예적으로 곧고 높이 자랍니다. 이게 뿌리가요, 옆으로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물면 막 넘어지고 해가지고 삐뚤삐뚤해요. 산에 가보면 소나무 같은 게 막 틀어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뚝 서지 못하고 이래 있는 거. 그거는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뭐 돌 같은 게 있어서 깊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땅이 좋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나무를 또 쫙쫙 서요. 전나무 같이 쫙쫙 섭니다.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만큼 아주 이렇게 밑이 강해서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신부의 유방을 얘기할 때 양육하는 능력을 그래서 자양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도 여유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좀 섬기다가 아이고 지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 보면 몇 번 좀 섬겨줬는데 뭐 전혀 이 사람 그냥 변화되지도 않고 맨날 더 달라 그래. 그럼 어떻습니까? 하다 하다가 나도 어떻습니까? 한계와 그 아예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신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먹이 주는 것이 충분해. 줘도 계속 이렇게 넘치는 거죠.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퍼졌다가 이제 완전히 탈진하는 거지. 자,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자,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잡으리라. 붙잡으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크게 나타내리라. 요런 약속이라는 거죠. 내가 그걸 붙잡으리라. 이거 뭐예요?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사로잡기 위해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붙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게 지금 이 8절이 그 의미를 지금 숨겨놓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넘기시고. 자, 주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으실 때 신부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위임을 받아요. 자, 주님이 딱 사로잡았다. 가지를 내가 저 종려나무의 가지를 내가 사로잡으리라 했습니다. 자, 사로잡으라 할 때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8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러지요. 자, 뒤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위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양육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게 사실은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가능하죠.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축복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더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임은 신부의 향기로운 콧김은 사과같이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신부의 호흡은 내면의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활력을 불어주는 어떤 것을 뜻하지요. 이것은 성령으로 다른 이들에게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명이 넘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넘기시고요. 세 번째 입, 신부의 입.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입맞춤, 친밀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능력들, 또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럼 바로 앞에 넘기고, 두 번째. 네. 그 내면의 삶. 그래서 활력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힘을 주는 이런 사역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겠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를 붙들겠다. 그 이면에 이런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자,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들을 이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부어지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니 마지막은 아니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의 입이 성령의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고 입천장은 그 입천장을 말하지요. 입맛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천장은 구개라는 뜻인데 이것은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이 아름답다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뭐예요? 주님께 기쁨을 주는 어떤 내용들이죠. 자, 다음 넘기시고요. 자, 포도주는 그래서 성령님의 영향력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친밀함이 그게 주님께는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고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은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이걸 하나님은 최고로 친다는 거죠. 예, 마지막이지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최고의 포도주, 즉 성령의 최대 역사 또는 예수님이 가장 즐기는 포도주는 성숙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그 친밀함이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 깊이 아는 교회.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처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에게 이 세 가지 성령의 권능,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살아가는 이러한 복을 그러한 능력들을 더 부어주겠다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신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임재를 놓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서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와도 이렇게 달려가는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더욱더 그에게 은혜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항상요 처음에 선구자로 갈 때는요 비난받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비난받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나면요 그 비난했던 그 이단 교리를 이단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수용합니다. 왜? 그게 옳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무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가 하늘의 비밀을 또 알아갑니다. 그걸 나누면요 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비난합니다. 근데 또 몇 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수용합니다. 왜? 그게 맞았거든.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도 신부는 어떻다고요? 뒤따라오는 사람들. 이 뒤따라오는 사람들 쓴가 항상 어떤 사람이 길을 열어놓으면 이제 따라가요. 그 수용해. 근데 새로 길을 열 때는요, 왜 그런가 하냐, 그 틀렸다, 막 이런 거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분명히 얻은 목적지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지금으로도 다른 어떤 새로운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따라옵니다. 좋아하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까요?